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4절, 23절, 24절 두 절만 제가 다시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백성들은 제물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착각을 하며 헛된 제사 악을 행하는 일을 되풀이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밝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찾으시는 아주 그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마음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 사람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셋째 하늘인 에덴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진정 영적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깨짐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잃어버리고 마셨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잃어버리고 마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새끼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또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모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회복시켜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 앞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들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가 뭐가 되어야 되냐?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러니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 된 거로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됐죠? 잘 들으세요. 자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의 영을 보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 된 자격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뭘 보내주느냐? 바로 아들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야 아들의 영이 오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 아들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 아들의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의 결국의 목적지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버지까지 가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왜 주님은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차원까지 아버지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아버지와 누리던 영광과 영화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라, 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애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광까지 얻는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는 일이 저희들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게 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일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이 영광은 전부 다 아버지께 속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 가는 자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이라든가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각 그들이 받는 영광을 주신다. 또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에 속한 자로서 이제 아버지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적 영적인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을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름으로써 율법의 외적인 육적 행위를 뛰어넘어 우리 마음의 내적 영적 그 온전함을 가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아들이 돼서 그냥 이것도 다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예를 들어 하나하나 나열을 하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살인을 규정할 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야, 사람 죽이는 거 분명히 살인죄야.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는 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찝찝합니다. 아,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은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도 너 하나님, 너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라고 했어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억울해. 그러나 가기 전에 화해하라. 내가 맞고 내가 네가 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뭘 원하냐? 화해하고 화목하라. 여러분들 추상적인 얘기겠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빌린 돈은 마지막 한 푼까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갚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간음은 어떤 겁니까? 육체적 행위를 해야만 간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까지 예수님은 간음이다. 야, 간음 안 했습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해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야, 저 남자하고 머릿속에 저 여자하고 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간음이다. 오른쪽 눈이 오른손이 우리를 시적하게 하면 찍어내버려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빠지고 하나 없어져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만큼 엄한 거예요. 확실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음행 이외의 연고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것까지 간음이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만나서. 근데 그 상대방이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한 여자하고 또 결혼하는 거 그게 간음이래. 헛된 맹세를 하는 거, 하늘이나 땅이나 신체의 일부를 걸고 어느 것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있죠? Oh my God.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그런 내용으로 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라.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그렇게 다 하잖아요.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그래. 네가 나 이랬어? 오케이,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복수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내 오른뺨을 쳐? 야, 그럼 왼뺨도 치라고 왼뺨을 들이대라. 바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고소해서 너에게 뭘 요구한다? 그러면 상대가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네가 주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야, 이거 주면 어떡할 텐데, 이거면 내가 망하고 내가 쫄아드는데. 원하는 거 이상으로 주래. 또 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거절하지 말고 들어줘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거기다가 기도해 주래. 사랑하는 자, 형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질 수, 온전해 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야, 너희들 맨날 내가 바리새인 욕하고 야단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지만 너 저희들이 하는 거 너 그대로 다 해.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낮거나 약하거나 안 하면 너희들 하늘나라 못 가. 왜?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솔직히 우리는 뭐 수없이 들었지만 그저 나의 삶과 분리해놓고 삽니다. 야, 그건 옛날 2000년 전의 얘기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 이제는요, 철저하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이제는 어때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쉽다고 그래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은혜 줘서 믿으면 아멘 하면 천국 간다니까 쉬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을 볼 때 어때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왜? 내 힘으로는 못 살아. 오로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그 아들의 그 영을 항상 내가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나가지 않을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런 내용을 최근에야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국 가서도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몇몇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새 모세를 목마 태우고 살고 있습니다. 모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저 우리는 말씀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그저 예수님의 그림자고 또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본받을 인물이 못 된다. 우리가 뜻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아니야.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도자를 뽑으려면 어때요? 카리스마가 있고 실천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인도자로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자는 그게 아니라 이 온유함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가장 겸손한, 험블로 나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야.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죠, 바보. 아이고 저거 지질이도 못났다. 세상에서는 겸손함을 겸손함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자기 목소리 내고 힘내고 목에 힘주고 눈에 힘줘야 아이고 저거 간부로 보다가는 내가 당하겠구나. 근데 겸손하죠? 아이고 저건 아무렇게 해도 돼. 근데 겸손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부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났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낮은 자리 더 그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겸손함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얼마나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을 열 번이나 속삭였어. 시험을 했어. 그럼 모세는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쓸어버릴게. 저 같으면 네 쓸어버리세요. 전 할 일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말리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이 이거 다 쓸어버리면요 이 주변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갈까 봐 쓸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망신 나도 망신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듣질 않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겸손하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달려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다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 멸망치게 시키지 마세요. 자기의 영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보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당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들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크 욕하고 크 죽여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첫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낮아진 거예요. 다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늘 하는 말씀이 뭐냐? 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이제 정말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냐? 야,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드려라.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를 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성도가 교통, 서로 하나가 되라 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찬양, 그저 자신의 감정만 스스로 끌어올리는 노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봉사, 남의 눈을 의식하며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높고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성도 간의 교통이 없다면 성도 간의 인사, 치례도 다 가짜입니다. 교회 끝나고 나가면 다 따로따로예요. 도저히 예수 한 영을 받은 성도랑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왜 성령으로 모든 걸 하라? 한마디로 아들이 되는 내용까지 가야 된다.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라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한 거예요. 성령이 거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대로 살아야 돼. 내 육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 육신은 내가 결심하고 내 힘으로 절대 못 죽여요. 뭐로 죽이느냐? 영으로 죽여라.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죽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의 행실, 바로 육신으로 살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말로 사는 일이 내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정으로 아버지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산다고 분명히 영생이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거룩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일에 우리가 온통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 숙제라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12살 때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드리러 간 적이 있었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송살같이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애를 꼭 12살인데 아무리 12살에도 봐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지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데 찾질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왜다 그러냐? 친척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친척이나 친지 사이에 예수가 뭐 그 또래 애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보여. 물어봤습니다. 친지들한테, 친구들한테 못 봤대. 놀라가지고 부모들이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찾아가면서 묻는 거야. 우리 요만한 애 못 봤습니까? 요만한 애 못 봤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3일이 걸렸어. 그게 3일이 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선생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개인 사두개인들 그 가운데 삥 둘러서 한가운데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듣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놀라는 거예요. 놀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짜고짜 예수 보니까 달려갔겠죠. 야 내가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 줄 아냐? 너 왜 이렇게 속색이냐? 너 왜 속색이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말이 됩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이 없어져서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첫마디가 어찌하여 나 찾습니까? 이놈이 하고 한 대 주방방이 때릴 거야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라요? 몰랐어요? 두 부모는 몰랐어요. 자기가 낳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모든 걸 다 들었지만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 들었지만 자기 아들이 그 위치가 어디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양친이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경 신구약 전체 놓고 성전을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이고 그 아버지 집이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를 통해 주님의 신성을 드러낸 말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의 위치도 어디가 나의 집이 되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수없이 예배 드려서 예배의 정의와 이 컨셉이 잘못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예배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 모든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지적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마치 자신이 결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건 뭐냐? 절대적으로 나의 우선순위, 절대적으로 옳고 적합한 것은 나의 위치는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도 아버지의 집인 이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시고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을, 예배를 나의 최우선 순위를 두며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헛된 예배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드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돼요. 이 구약에 또 성경 전체에 뭐라고 되냐? 그럼 나 만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너희가 내 하나님을 구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라. 그러면 만나리라 라고 신명기 4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마지막 주님 재림에 오시죠. 죄와 상관없이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바라는 게 우리는 그저 바라는 거로 돼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전신 참력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거, 영어로는 이거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먼 앞으로 더 있어야 할,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지금이 그때다 라고 2000년 전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 이것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모스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아모스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예비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던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고 또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 사랑 지을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 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강구를 따라 사는 길이며 날마다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겉사람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고 죽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저희들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아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